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면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1장부터 7장은 사무엘 스토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뒤에 이제 8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사울 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사울 스토리들이 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이 8장부터 읽으면서, 사실 8장 내용은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내용이죠. 근데 먼저 몇 가지 이렇게 마음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지껏 전례가 없을 만큼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오랫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오랫동안 뭐 쉽게 이야기하면 수십 년 동안 어쩌면 뭐 한 반백년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내용이 지금 8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한 자들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시작이 되죠. 반면 지금은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악한 아들들을 두고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뭐 다른 이런 장면들이 나왔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짧지만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새로운 사사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늙었을 때 늙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바로 내일 모레 죽을 만큼 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저희 1절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닌 것처럼 2절, 3절을 가면 사무엘 아들들이 별로 탐탁지 못한 아들들이거든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까? 사무엘이 만약에 세웠다면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세웠을까? 자기가 뻔히 보면 아는데 사무엘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이 보아도 저건 사사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된다 이걸 알 텐데 도대체 왜 세웠을까? 그래서 마음 한편에 안타까운 건 처음 1절부터 빡빡 지어버리고 비록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러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로 세움받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좀 잘못 잠근 거죠.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수십 년간 하나님 은혜를 보고 들은 그런 경험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세워진 것인데 사실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6장을 7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원래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뭐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름만 나옵니다. 이 이름 안에는 아마 사무엘의 간절한 바람이 농축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2절에 보시면 장자 이름은 요엘, 차자 이름은 아비야. 그러니까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이름이 요엘과 아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실제로 못 부르고 성경을 기록할 때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르게 불렀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야훼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불러. 그래가지고 야훼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쓰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즘도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에 구약 성경 있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로 바꿔 읽었어요. 원래는 야훼가 맞으니까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 이름 안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 안에 들어갈 때에 앞부분에 들어가면 요로 들어갑니다. 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 이름이 요엘이죠. 요엘. 그러니까 요엘에서 요는 야훼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의 맨 끝에 들어가면 야로 들어갑니다. 야훼의 야자가 맨 끝에 들어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시면 아비야 이렇게 되어있죠. 아비야. 아비야의 야자는 야훼라는 뜻이고요.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이거는 나의 아버지는 야훼이시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무엘이 이렇게 살라고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훼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훼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쭉 했어요. 저도 애들 이름 지을 때가 생각이 나요. 다들 각각 다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이름을 신경을 써서 짓잖아요. 저 이름은 돈 주고 점집에 가서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정의와 진리 이런 걸 좋아해서 그 구조를 좋아해서 정의의 정자, 진리의 진자 합쳐서 정진 이렇게 지었거든요. 둘째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새로 이름을 짓기가 좀 뭐해서 그냥 정의의 의자, 진리의 진짜에서 의지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엘도 아이 이름을 정성껏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여튼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사무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름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하게 행동을 했죠. 악하게 행동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3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두 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명 아들 다 몽땅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 이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셨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셨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사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셨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무엘이 했던 아버지가 했던 그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누렸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그런 통로로 그런 청지기로 쓰임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다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부모는 다른데 홈리와 비나스를 똑같이 닮았을까?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자기 멋대로 찍어서 자기 소유물을 삼았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사울왕이 세움을 받게 되는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도자를 새로 바꾸자.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런 바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결국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운 바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무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사울 시대가 새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늘 뭐 다 알 수 있는 한 두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 자식은 참 반대로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도 자기 자식을 똑바로 못 가르쳤죠. 그래서 세움받았던 사무엘도 자식을 똑바로 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사울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있었는데 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다윗 왕은 어땠는가? 다윗도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 암논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을 했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나마 뒤에 이어서 왕이 되어도 솔로몬은 어땠는가.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처와 첩을 천명이나 두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큰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기부해서 고침받고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서 그 중에 했던, 그 기간 동안에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왕위가 이어지게끔. 근데 그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눴을 때 남유다의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는 결국 패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는 경고침 받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 일은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 당사자가 신앙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식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늘 조심조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 결말 맺어질까. 1절부터 3절 짧게 되어 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신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10살도 되기 전에 아주 어린 아이 시절에 홈니와 비나스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입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게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걸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선자 역할을 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이에 대한 것이었고, 이거를 증거했던 게 사무엘의 역할이었거든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선포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경홀히 여기고 나를 숨기지 않는, 나에게 함부로 하는 네 아들들 요엘, 아비야 다 죽임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던 사무엘, 너도 심판받아 죽임당할 것이고, 이게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선포의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제일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은 사무엘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모습이 되는 건 말고 다른 모습이 될 수는 없었을까. 지금 수십 년 동안 더 큰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 누리고 살았는데 좀 더 나아진 모습이 될 수는 없었을까. 자, 사무엘 세대 때 부모 세대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세대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이제 성전이라도 지읍시다. 성막이라도 좀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 이렇게만 있지 말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땅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더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읍시다.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노력할 수는 없었을까?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참 쉼없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결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또 국가적으로 보자면 현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나는 은혜를 누렸는데 내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경홀이 여기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잘 생각하고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잘 가르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동안 큰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았던 은혜들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지 못했던, 또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섬기기보다 세상적인 길로 나아갔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자신,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